이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11절에서 17절 말씀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며 또 정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여기만큼 준 곳이 성경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첨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교훈이 있어야 할 교회는 말이죠. 사람들의 어떤 헌신이나 사람들의 모임이나 사람들로서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바른 교훈을 선포해야 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하고 바른 교훈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파괴되는 그 위험이 어디에서 오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냐면 바른 교훈을 교회가 거스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 이건 11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교훈이 뭘까요? 뭐가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바른 교훈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그 바른 교훈이란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바로 교회의 바른 복음이라는,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바로 그 복음을 자기에게 맡겨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이 복음과 그 복음이 자기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가 그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세워졌고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복음 때문에 사도로 세워졌다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가 첫 번째 드리는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는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 먼저 고백을 해요. 감사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이렇게 돌려드리는 찬양, 감사와 찬양으로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위대한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복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세워주시고 자신의 오늘이 있게까지 하신 그 복음을 생각하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신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이 복음으로 구원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감사하는 것에, 그가 감사한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그는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뭘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능력이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사도의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그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 직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명예직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건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도대체 자신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충성되게 자기는 충성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실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직분을 맡은 자들,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한 신실함, 충성,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능력이 있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뭐냐면 이 직분을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임을 하셨다. 자신의 사도직이 바로 위임된 사도란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얼마나 이 직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죠. 충성되죠. 그리고 그런 특권을 가진 위임을 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정작 가만히 생각하면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충성스럽고 이런 일에 뽑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 바울은 세 가지 이 직분 능력이나 충성이나 이 위임 소명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쟁취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직분은 이러한 능력은 사도는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자신을 갖다가 능하게 해주셨고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자기의 직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 직분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먼저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뭐라고요? 회방자였고 또 뭐였어요? 핍박자였고 또 뭐예요? 포행자라.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울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사형문도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죽어서 사형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젊고 어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회방자라. 다시 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로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냥 이를 악물고 비방하던 비방자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핍박자는 뭐예요? 이 핍박자라는 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들을 갖다 못 살게 굴게 하던 자였다는 것이.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그 순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성을 가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그만큼 자기는 핍박자였다는 것이죠. 포행자, 포행자라는 건 뭐냐면 이건 아주 잔인한 능욕을 주는,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욕을 보이고 그들에게 잔인하고 처참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자기가 거만스럽게 뭐가 된 것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압박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권세나 무슨 큰 명예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뽀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런 바울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을까?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능력이 있고 충성스럽고 이런 특권을 갖는 사도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뭐였을까요?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랬을까? 아니, 나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오늘 고백하는 걸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 긍휼과 은혜라는 거지. 전적으로 긍휼과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긍휼은 뭘까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참 불쌍하구나. 너 참 딱하고 너 좀 너무 불쌍해 죽겠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긍휼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지. 너무 가엽고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무엇인가 주시는 은혜, 이 긍휼과 은혜로 이것이 왜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너무 자비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자비하세요. 그분은 도대체 너무 인자하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로 세워졌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긍휼과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전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성도가 아니잖아요. 교회 직분을 갖는 것, 교회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는 정말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긍휼을 입었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었다는 그것이 그를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그를 가망성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것을 느꼈다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너무 소중한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고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나는 긍휼,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어. 이 노스승, 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연로하신 이 스승이 온갖 경험과 사역을 끊임없이 평생을 했고 온갖 고초를 겪고 이제 감옥에 갇혔던 이 노스승이 젊은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라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긍휼의 여기심을 받은 이런 의식이 내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뭘 불쌍히 여겨요? 바울은 자기가 회방자였기 때문에 더 그것이 불쌍히 여겼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비로소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왜 이렇게 긍휼히 여겼을까?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13절 하절에 보면이니까 13절에 보면 이랬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또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도리어 내가 그런 정말 악한 존재였는데 오히려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그 당시에 악한 회방이나 핍박이나 포행이라는 이런 행동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믿지 않을 때에 뭔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정말 무식했을까요?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 성경의 말씀으로는 그 당시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파에서 거기에 수제자였어요. 젊은 20대에 그는 이미 율법사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앞서나가는 최고의 지성으로 꼽혔던 사람. 그러니까 그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성경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몰랐다는 것은 자신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야 되고 그들을 핍박해야 되고 그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는 성경을 몰랐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질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너무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별력 없는 자신에게, 아는 척하지만 몰랐던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것을 느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본을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겠어요? 자신의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한 놈이지만 일체 오래 그 나의 모든 행동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것을 참고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 자신이 그랬다면 그 후에 부름을 받고 다시 예수를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지 않겠어요? 모범이 되지 않겠어요? 샘플이 안 되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구원의 샘플, 모범을, 어떤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 자신은 그렇게 자신은 긍휼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 봐라, 나를 봐라. 내가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 아니었느냐. 내가 아는 척했지만 정말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긍휼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겼어. 나 같은 사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을 베푸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외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에게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 말이죠.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 불쌍하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보고 아유 저거 정말 죽게 생겼구나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긍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으면 거기에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야,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이 긍휼을 베푸셨고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신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 넘친다는 얘기는 말이죠. 넘쳐서 풍성하다는 얘기는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물이 막 범람해서 강을 강속으로 막 흘러가는데 강둑을 넘쳐놔요. 강둑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강둑이 완전히 파괴되고 지역이고 도시고 모든 집들이고 모든 건물이고 완전히 이 홍수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이런 상태를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쳐버렸어요. 그렇게 넘쳐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지.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은혜 받아 어이구 이런 그런 은혜 받았다고 괜히 우리 집 불 나면 어떡하나? 그런 은혜만 있다 내가 쓰러져 죽으면 어떡하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죽어도 좋다는 것이 그런 은혜 정말 폭우 속에서 홍수 속에서 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고 다 파괴시켜 버린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는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고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바로 더럽고 추하고 죄악됐고 악하고 과거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는 쓸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믿음과 사랑을 세웠다는 것이. 거기에 모든 것이 쓰러지고 이 은혜가 넘쳐나니까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넘친 그곳에 놀랍게도 믿음과 사랑이 솟아나고 있었다는 것이.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니면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어떻게 넘치는 이 은혜가 아니라면 믿음과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나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고요? 은혜가 넘쳐나고 폭포처럼 완전히 홍수처럼 모든 것이 쓸어가지 않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고요? 지금 바울사도는 그런 은혜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으면 무엇이 내게 중요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바울 사도는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은혜 때문에 그는 모든 것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해롭게 되어지고 더럽게 되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자신의 믿음을 구원을 보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이렇게 만든 복음이 뭘까요?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 뭐? 우리가 교회가 가르쳐야 될 바른 진리의 복음 이렇게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교회에 선포되고 그것이 가르쳐져야 된다면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그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단 요 한 줄의 말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부라는 거죠. 교회가 선언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교회가 선포되어야 선포해야만 할 가르쳐야만 할 세워져야 하고 복종해야만 받아들여야만 믿어야만 할 바로 복음의 핵심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네 가지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첫째 그 1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바로 미쁘다. 복음은 미쁘다. 참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신실하고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은 미쁜 복음.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보니까 다른 복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신화와 신화, 끝없는 족보 얘기로 해서 자꾸만 그런 걸 말해요. 가르쳐요. 그런 걸 얘기라고 자랑해요. 그것이 교회인 양, 그것이 율법의 선생인 양, 그렇게 의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는 복음의 이 한마디를 던지면서 이 복음은 믿을 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 그런 썩어빠진 다른 복음, 신화, 족보 같은 것들은 그냥 허황되고 어리석고 아무 영향가 없는 논쟁들, 변론들만 자꾸만 만들어내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신실하고 능력하고 참된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온 우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복음은 어떤 인종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종족에 또는 어떤 남녀 성별에 의해 제한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됩니다. 복음은 정말이지 복음에게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 특권층으로서 복음의 특권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의 특권을 가졌다. 천만의 말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참된 복음의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라.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공동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에게서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그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15절 제일 끝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인의 대빵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바울사도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작은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두목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의 두목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에요. 이건 자랑인가요? 뭔가요? 참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 이 말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구원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식 같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이지만은 어떤 사람도 복음에는 예외가 없지만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성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자신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인간적 상식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판단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이런 죄인의 괴수가 회방자 이런 시핍박자, 이런 포행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분으로부터 이건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바울사도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긍휼과 은혜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오늘 이 고백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려, 아무것도 몰라. 나는 평생을 사도로서 살았지만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넌 알잖니. 그러나 나는 사실은 이 일을 할 만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그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쓴 게 하나도 없단다. 저는 이 사도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서 정말 가슴에 메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저는 뭐 큰 종이고 내가 뭐 어떻고 이런 사람으로 너무 우스웠어요. 성도들이 내가 뭐 장동 내가 뭐 이런 사람으로 너무 저는 이 말씀 앞에 꿇어지기를 바라요. 긍휼을 받은데 긍휼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때문에 되는 건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의 실력인 양 자신의 어떤 존재 표현이고 양식인 양 그렇게 의시되는 그 사람들 앞에 바울사도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하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진정한 믿음을 갖는 자들은 겸손하게 숙이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나는 성도로서 살기 없고 나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에답게 살 수가 없다. 나는 변덕이 심하다. 나는 딴 데 관심이 더 많이 간다. 걱정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 그분의 은혜가 내게 닿을 때 나는 깨어지고 마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넘쳐날 때에 내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싹틀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을 바울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성도가 되었어요. 바울사도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늘 바울은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나 같은 자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니 내가 성도가 되었다니 내가 사도라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라니 내가 어떻게 명력으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니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쓰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의 입에서 마지막 나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자신을 그런 자신의 과거 모습과 자신의 현재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성도로 바르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의 왕. 만세라는 건 세상 세대 끝까지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복음을 주셨다면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항상 순수하게 온전하게 복음은 바로 그렇다는 것. 명한 망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아서 없어지는 멸망되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영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봐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만나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으로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으로 한 우리의 그림을 그려서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볼 수 보이지 않는다는 건 형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형상이 형체가 물질이 있어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영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복음은 바로 그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은혜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뭐라는 거예요? 홀로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잡다한 신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복음을,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 복음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찾을 수 있고, 다른 교훈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훈을, 바른 교훈을 거스릴 수가 있겠어요? 바울의 이 찬양은 결국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당신에게,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로또, 라라를 당첨됐어요. 5억 달러짜리, 5억 불짜리 다 당첨됐어요. 근데 그게 당첨됐는데 내한테 아무 감정이 없을까요?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요?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만약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 내게 있었다면,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어찌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없겠어요? 그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 주님, 어찌 이런 긍휼과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주님을 믿지 않아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진정 소원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이 교회에 선포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복음은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접어야 된다는 것을, 다가와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배은망덕이고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긍휼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구원을 하신 그분을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구원을 주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에 넘쳐나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바로 이러한 은혜의 기쁨 속에서,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안에 가득
주를 보게 하셨어서 주님. 나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시니